드림들 두 번째 주제는 희망의 빛입니다. 성도들이 죄와 어둠 속에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희망의 빛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왜 빛이 필요했을까요? 왜 빛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종종 이 세상을 죄와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어둠은 곧 죄와 고통, 혼란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참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희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이 빛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을 기다리기도 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둠이 아닌 밝은 영적인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빛을 많이 묵상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과 죄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영적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빛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고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희망의 빛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향한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0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이 빛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캄캄한 어둠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방황하고 있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빛이 없는 곳을 걸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에 제 기억으로 그렇게 걷다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우면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시 걷기가 힘듭니다. 더듬더듬 거리게 되죠. 이 사연은 바로 그런 상태를 캄캄함이 만면을 가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걷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넘어지게 되죠. 왜 넘어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걷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르렀고 라는 이것이 시제로 보니까 완료형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완료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죠? 미래인데 확정된 미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르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르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우리 어두운 인생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혼자 어둠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두운 인생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은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나와 같이 동일하게 어두움을 사는 자들에게 반사적인 빛,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1절의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하다라는 말이 자칫하면 위에서 밑으로 임하는 것 같은 표현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위에서 밑으로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비추는 빛과 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면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빛이 바로 이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그 서치라이트를 막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나아갈 때 후광, 마치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주위에서 비춰준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빛을 나를 통해 빛을 발하시는 모습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게 충만히 임하는 모습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이방 민족과 주권자들이 그 빛을 향하여 나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예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 민족의 모든 왕들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올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그 빛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빛을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빛 대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너희 하나님의 빛이 모든 민족에게 확산될 것을 이사야서 60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죠. 우리를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을 선포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0장 1절 말씀을 좀 주목해야 돼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다급하게,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박차고 일어나다 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납니까? 뭔가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빛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바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쳐다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게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다른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잊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요즘 같은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런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 그래서 변화를 주라는 거죠.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토해낸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 그 빛을 증거하는, 전하는,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 어둠을 비출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그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그런 찬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될 구원과 그분이 주실 평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이죠. 7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의 선함이나 행함이 아니죠. 오늘 본문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긍휼과 은혜로 어두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증거하고 감사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7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던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다가오실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새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9절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로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망가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용기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킬 때, 내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그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희망의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자에게 참된 소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나며 예수님을 통해 그 빛은 온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따라 살아가며 빛을 바라는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빛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빛을 통해 평강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